자리에 죽는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지금도 너와 승수에게 놓아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열정을 인도하여 애굽 땅 수동이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신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그 크심, 그 능력,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또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따사로움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으로 죽었어도 예전에 죽었을 자들이오나 우리의 죄로 망하여도 예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사오나 그러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껏 살아있으며 또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넘치심과 충만함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월에 주셨던 모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마감하고 하며 또 주를 바라보려고 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실 것입니다. 시작할 때 한번 부르고 또 끝날 때 한번 부르고 노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확정한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실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순수하게 진실할 것이라고 신실할 것이라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한편은 세상을 따랐다가 한편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일에는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았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죄를 싸우면서 그 죄에 연락하면서 그 죄에 연합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우리가 정말 말씀 보았으면, 하나님 살기로 확정했으면 그게 최소한 이틀은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로는 한 시간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많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사실 우리는 해야 하는 것들로 넘쳐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넘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그 열 가지 계명 이것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들은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양다리. 양다리를 거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내가 여자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여자도 좋아해.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다른 여자도 너무 사랑합니다. 양다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나라는 남자를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또 너무 사랑해요. 양다리. 그걸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을 정해라. 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해라. 차라리 덮든지 해라. 이건 뭐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음도 아시지만 행위도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압니다. 내가 내 행위를 네가 한 일을 아노니 내가 그 행위로 아 마음은 주님이죠. 마음은 항상 마음은 온전히 마음이죠. 하지만 네 행동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차라. 차라.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내가 회개하게 해주면 내가 너를 용서하게 해주면 주님은 차라리 차라 하십니다. 아니면 더워라. 차라리 뜨거워라. 뜨거운 마음. 네가 뜨거운 마음이 된다면 네 행위도 뜨거워라.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이건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할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교회에 대해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세요. 그러나 못 박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삶 그리고 동시에 못 박으면서 증거하는 낮에는 주님을 못을 박고 밤에는 주를 증거하고 밤에는 주를 증거하고 낮에는 주를 못 받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차라리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 토하여 내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담긴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덮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양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그 남자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알게 됐을 때 양당간의 결정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원하는 건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엔 그러한 신실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우리 자식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이웃은 우리 친구는 나만 사랑해 주기를 이 신실함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게 더 강하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신실함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정말 귀감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볼 때 우리들은 그 모습을 닮고 싶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신실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확정하고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예전에 섬기던 그 신을 믿어 불교로 가. 석가모니를 믿으세요. 예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절을 하던 시주를 하고 거기서 공양을 하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그것도 싫다면 지금 최근에 생겨진 새로운 신으로 가십시오. 지금 이 땅, 이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믿으십시오.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신, 그게 알라 신이든 모슬렘이 되는 것이든 혹은 천주교가 더 좋으면 천주교를 믿던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구세주를 알게 돼서 그 구세주를 믿던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주 당당합니다. 우리는 쩔쩔매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불교를 믿으려고 해 어떻게 천주교를 믿으려고 해 어떻게 다른 종교 알라를 믿고 또 다른 어떤 이방에서 들어온 그런 신을 믿으려고 해 최근에 믿게 되는 뭐 외계 신을 믿던지 어떻게 그걸 믿으려고 해 그럼 안 되지 라고 할 텐데 여호수아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그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선택해보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뭐 늘 기독교만 믿고 불교는 가본 적도 없고 천주교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이슬람은 뭐 그는 아주 증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선택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불교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천주교에서 자라났다고 선택하게 되고 기독교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라나온 삶의 일부일 뿐이지 선택은 그 자유인 것이.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보지 않아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게 되도록 뭔가 규명이 법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이 탄압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좋아 보인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인 것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좋아 보인 게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선택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그러나 문제는 행위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왜 선택하느냐를 잘 알아야만 그게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종교라서? 아니면 그게 편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과 생활의 안정과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약속해 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땅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다치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게 이유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유인데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를 했는데 연애를 한 번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으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 내가 결혼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직장에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주님을 믿었는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고 주님을 믿어봤지만 그 형통이 보장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실망되고 그것이 실패되고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를 못했어요. 나는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 한 불교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는 부처님과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 천주님과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애써 마리아를 버리고 교황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만 따라서 기독교에 왔는데 또는 내가 내 힘으로 무게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따라도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게는 많은 빚과 또 부도와 혹은 가정경제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그럼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면 대답해 줄 말이 궁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이유라면 여러분의 진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왜? 그 땅에 새로운 아무리 족속들의 신도 있는데 그 신들은 더 풍요와 더 번영과 더 번성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거부할까요? 예전에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은 더 화려합니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애굽의 신들. 그 유물 속에서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위력적이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않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뭐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진실이 가장 신실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그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은 축복 받지 못해서 혹은 축복을 위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열조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 구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혹은 성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에서 이번에도 예, 탈북자가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에서 이제 다시 북송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에 몇몇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목소리를 냅니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애초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구원해 내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빼내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구원이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는 불교의 전통에 살았고 그는 무교의 자식이었고 그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그러한 이 운명 속에 있었던 자였지만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발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주는 만나였고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메추라기였고 그리고 때때로 갈라주시는 홍해였고 그리고 때때로 말라버리게 하시는 요단강이었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줄게. 내가 더 많은 권세를 줄게. 내가 더 많은 뭔가를 줄게 라고 유혹하는 아모리인의 신보다 왜 나를 떠나려고 하니? 나에게 종이었는데 너희는 나의 종이었는데 왜 나를 떠나려고 하니? 하면서 바로가 믿던 그 신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강물에서 건져내어 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일단 나왔으니 이제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통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게 없다고 해서 그럼 난 다시 강물로 뛰어들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신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과거에 바로에 믿던 신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선택해야 됩니다. 왜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유익을 말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면 그럼 다 갚아진다. 구원만 받으면 지금 서러워도 지금 슬퍼도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다 또 유익을 얻게 된다. 그 안에서 다 또 인정을 받게 된다. 그 안에서 다 편안하게 된다.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그러면 살 수 있다. 여기서는 엉망이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참된 의미는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러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처럼 되셨습니다. 인간들과 같은 형체가 되셔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감당할 만한 위치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그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그저 천국 가서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예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이 누가 알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를 통해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비록 슬픔을 당하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들 거야. 너희가 괴로울 거야. 너희가 서러울 거야. 너희가 괴로울 거야.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네가 외로울 수도 있어. 네가 학대를 당할 수도 있어. 네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네가 그것으로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 너의 있는 상황이 어디든지 너는 괴로울 수 있어.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더 큰 완성된 유익이 아니고 더 큰 최고의 쾌락이 아니고 더 큰 우리들의 인정이 아니고 그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간 그것을 놓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주님 전 못하겠어요 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그저 내 자신에 얻을 수 있는, 내 자신에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교로, 이단으로, 그리고 주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네가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해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라, 주님은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이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능력입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들 때 여러분들은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비유컨대 낙하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낙하산을 매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낙하산을 그 몸에 메었을까요? 낙하산을 제대로 메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내 몸에 맺느냐고요. 낙하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하산은 절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낙하산은 몸에 결박되어야 돼요. 다양하게 결박되어야 됩니다. 양 팔이 결박되어야 돼요. 양 다리가 결박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슴이 결박되어야 됩니다. 아, 난 낙하산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혹은 낙하산이 아니라 웬 배낭을 하나 가지고서 저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그것이 낙하산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몸에 결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낙하산을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낙하산을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낙하산을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자유로울까요? 그는 낙하산을 들고 있거나 땅에 내려놓거나 어디다 처박아 놨거나, 낙하산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이외 어딘가에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자살을 할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학을 하는 분이 혹은 목회를 하는 분이 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낙하산을 자기의 몸에 꽉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받는 그 고통이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실연을 해서 자살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목회가 안 돼서 자살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많이 비난을 해서 자살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선택해버리니까 이걸 놓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낙하산을 메어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매야지.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것. 이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제 뛰어내릴 때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몸에 안정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뛰어내릴 때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낙하산, 그 구원의 이름, 그 증표는 우리로 하여금 뛰어내릴 때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어 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실패의 위협보다, 어떠한 실패의 사탄의 미혹에서부터라도, 어떠한 괴로움으로부터도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가치, 그 의미, 그 중요성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보다 더 소홀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욱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기에 날마다 주를 선택하며 살고 날마다 주를 확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의 구원의 낙하산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우리 몸에 메어진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같이 찬양 부릅니다.